안녕하세요. EBS FM 네오체이나 DJ 박희순
DJ 이승혜입니다. 니하오. 요즘 중국에서 손가락 인증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해요.
손가락 인증 열풍이요? 그게 뭔데요?
중국의 한 인기 드라마에서 남자 주인공이 뭔가 맹세하면서 손동작을 했는데요. 새끼손가락으로 엄지손가락을 누르고 있고 나머지 세 손가락은 하늘을 향해 뻗는 거예요.
그럼 이 손동작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인증샷을 찍어 올리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거 말고도 중국에서 인증 열풍은 자주 있어 왔는데요. 작년엔 A4 용지로 허리를 가리는 걸로 허리 가늘기를 자랑하는 인증 사진이 유행하기도 했었잖아요.
맞아요. 네. 우리도 오늘 요거 한번 해보면 어때요? 토요일 황금 같은 주말에도 니아오차이나 본방상수 해주시는 전국의 청취자, 취자 여러분, 나 지금 니 차를 듣고 있다. 인증문자 또는 인증사진을 보내주세요.
휴대전화 샵 1045번으로 딱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용료했습니다. 반디 게시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선물 드릴게요.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네, 오늘은요. 특별히 광복절 특집이라 랭킹쇼를 바로 시작해볼게요. 악동 뮤지션이 부릅니다. 콩떡빙수.
你最棒，我最棒。
네가 최고, 내가 최고. 별이별 순위 대결.
중국 랭킹 쇼.
다양한 주제로 매주 불꽃 튀는 순위 대결을 펼치는 두 분이죠. 임정은 씨, 김군 씨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임정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군입니다. 마주 보니까 되게 색다르다.
되게 색다르다.
네, 오늘 한 분이 더 계신데요. 어디서 오신 누신지요?
니하오. 안녕하세요. 오늘도 또 이렇게 도와드리러 나온 EBS 전속성우 한만중입니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아주 보이스도 좋으시고 아마 오늘 좀 중간에 계신다고 조금 부담되실 것 같아요.
네네.
긴장 푸시고요. 네. 그럼 오늘의 주제 바로 공개해 볼까요?
중국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공자의 나라? 관광지? 만리장성? 산의 진미?
이웃나라 중국. 이곳은 110여 년 전 대한민국 독립을 열망했던 분들이 목숨 바쳐 싸웠던 역사적인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주제, 중국 속 항일 독립운동의 역사적 장소.
독립운동地区.
곧 있으면은 8.15 광복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요, 중국 속 항일 독립운동의 역사적 장소. 뭔가 좀 느껴지는 게 많을 것 같은데요. 좀 기대되는 주제입니다.
네, 늘 그랬듯이 또 우리 승패의 기준도 정해야겠죠?
네, 첫째는 우리가 많이 아는 교과서에 나왔던 역사 속 실제 장소를 소개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진짜 실제로 가보고 싶거든요.
네, 네, 첫째는 일단 실제 장소를 소개했으면 좋겠다. 둘째는 또 저는 반대로요. 우리가 몰랐던 좀 잘 알려지지 않은 역사적인 장소도 소개해 주셨으면 해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셋째, 역사적 장소에 깃든 숨은 이야기도 좀 들려주셨으면 합니다. 네.
아무래도 좀 주제가 주제이니만큼 승패의 기준도 좀 까다로운데요. 정은 씨가 할 얘기가 있다고 들었어요?
아주 특별한 할 얘기가 있어요. 오늘 주제를 저와 김군이 조사하다 보니까요. 제가 조사한 게 먼저 일어난 일이고 김군 씨가 조사한 게 좀 나중에 일어난 일로 이렇게 정해지더라고요. 제가 먼저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논리적으로.
아주 반박을 할 수 없게.
김군 씨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네. 대신 그러면 다음 주에는 제가 먼저 하는 거.
그러시지요.
다음 주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중국 속 항일 독립운동의 역사적 장소 임정은 씨 이야기 먼저 확인해 볼게요.
고래야 오라! 대한 독립 만세!
임정은이 뽑은 중국 속 항일 독립운동 장소 첫 번째. 1909년 10월 26일 안중근 의사가 의거를 펼친 바로 그 장소, 하얼빈.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 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요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다 책에서 배우고 했던 내용이죠. 오늘 장소 자세히 소개해드리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하얼빈 의거를 펼쳤던 안중근 의사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1909년 10월 26일 그 순간 속으로 지금 바로 가보시죠.
이토 히로부미 하얼빈 방문.
1909년 당시 만 30이었던 안중근 의사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대동공보라는 신문을 통해 일본의 전 총리이자 조선 통감부 제1대 통감이었던 조선 식민지배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의 하얼빈 방문 소식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10월 21일 오전 8시 하얼빈으로 가는 기차에 몸을 싣죠. 1909년 10월 23일 하얼빈 조린공원에서 동료들과 구체적인 거사를 계획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공원 근처 사진관으로 발걸음을 옮기죠. 죽음을 예감했던 안중근 의사는 동지 우덕순, 유동하와 마지막 사진을 찍습니다. 드디어 운명의 그날 1909년 10월 26일 아침 안중근 의사는 집을 나섭니다. 가슴 안에는 실탄 6발이 든 권총 한 자루가 들어있었죠.
하얼빈역으로 가주세요.
1909년 10월 26일 오전 7시 안중근 의사를 태운 마차는 곧 하얼빈역에 도착합니다. 그는 3등 대합실 찻집에서 차를 시키고 이토 히로부미가 탄 열차가 들어오기만을 기다립니다. 안중근 의사는 2시간 동안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기차에서 내릴 때 저격할까? 마차를 탈 때 저격할까? 이토는 어떻게 생긴 자일까?
그는 2시간 동안 이토의 암살을 다짐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토 히로부미의 얼굴을 전혀 몰랐습니다. 드디어 1909년 10월 26일 오전 9시 정각 저 멀리에서 경적을 울리며 이토 히로부미를 태운 열차가 하얼빈역으로 들어옵니다. 기차 안에서는 러시아 제정 대신 코코프체프와 이토의 은밀한 회담이 이루어집니다. 약 20여 분간의 회담을 마치고 코코프체프가 이토에게 갑작스런 제안을 하나 하죠.
열차 밖으로 나가 환영단을 영접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러시아 제정 대신의 제안으로 이토 히로부미는 기차에서 내립니다. 러시아 군대와 일본인 민간 환영단이 그를 맞이하죠. 러시아 군대 바로 뒤쪽까지 다가선 안중근 의사는 생각합니다.
일본인들은 모두 사복을 입고 있다. 그중 맨 앞에 선자가 이토일 것이다. 정면으로 그를 쏘는 것은 위험하다. 기회는 단 한 번. 때를 기다려야 한다.
그리고 1909년 10월 26일 오전 9시 30분 이토 히로부미와 열 발자국 7미터까지 좁혀졌던 바로 그 순간 안중근 의사는 앞으로 뛰쳐나가 품속에서 권총을 빼내 정확하게 세 발을 이토 히로부미에게 명중시킵니다. 그리고 품속에서 태극기를 꺼내 러시아어로 이렇게 외치죠.
고래야 우라! 대한민국 만세!
그리고 조선 식민지화를 주도한 이토 히로부미는 30분 뒤인 오전 10시 사망합니다. 이로써 조선인이 결코 식민지로 주저앉지 않았다는 사실을 세계 만방에 보여줬고 우리의 독립을 향한 의지가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 숨죽이고 있었어요.
아, 다들 숨쉬고는 있었죠?
네, 소름 돋았어요.
네. 아, 정말.
네, 어쨌든 그 역사적 순간을, 그렇죠? 함께한 느낌이었어요. 이게 실제로 그 중국 곳곳에 안중근 의사의 발자취가 좀 그대로 보존돼 있죠?
그렇습니다. 네. 방금 전에도 그 성우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더 막 마음에 와닿았는데요. 네. 중국 곳곳에서 만나볼 수가 있는데, 우리 꽁트에서도 나왔었던 것처럼 조린공원, 자오린공원이라고 지금은 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직접 우리가 만나볼 수가 있어요. 여기 가보면은 안중근 의사의 손도장이 딱 찍혀 있어요. 그리고 동그란 비석 이렇게 있거든요. 거기에 안중근 의사 이름 석자뿐만 아니라 그 안중근 의사 글씨체도 볼 수가 있어요.
글씨체까지.
네, 그래서 앞뒤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직접 비석하고 많이 사진도 찍을 수가 있고 손도 대볼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중요한 건 하얼빈역. 총 쐈던 거기. 거기 가면은 안중근 의사 기념관이 있습니다. 기념관이 우리가 역을 이렇게 바라보면 바라보는 왼쪽에 있는데요. 지금은 조금 두 배 이상 이제 키운 그 크게 개축공사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들어갈 수 없는데 거기에서 이제 곧 2018년에 만나볼 수가 있고요. 더 좋게 그 하얼빈 역의 왼쪽에 있고요. 그 기념관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관련 내용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 안에 창가가 있는데요. 그 창을 통해서 역 내부를 볼 수가 있어요. 역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근데 역 내부를 보면 이렇게 별포 모양으로 둥그렇게 이렇게 바닥에 표시가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두 군데. 그 바로 이토 히로부미가 서 있었던 그 위치, 그리고 안중근 의사가 저격했던 그 위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2018년에 개축공사 이후에는 볼 수 있을지 없을지, 아마 볼 수 있게 해주시겠죠? 아마 계속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격 위치가 표시되어 있다.
네.
거기 나중에 서볼 수도 있나요?
직접 서볼 수도 있고요. 저도 꽤 오래전에 거기 제가 이제 공부했던 곳이기 때문에 하얼빈이 꽤 오래전에 갔는데 직접 서볼 수 있고 네, 왜냐하면 거기 플랫폼이에요. 거기서 기차 타는 데예요.
있으니까.
에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만 30세 나이로 순직하셨는데 그때 이렇게 그 나이거든요. 지금 생각해 우리 지금 우리 나이보다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나보다 어린 나이에 그 마음을 먹기까지가 너무나 대단한 거죠. 그리고 아내도 있었고요. 처자식도 있었고 그리고 뭐 아유. 부모님도 계셨고요.
계셨고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 많은 생각도 그리고 또 그 종교도 있었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참 좋은 곳인 것 같아요.
역사도
감탄.
역사도 현장을 보여줄 수 있는 곳이니까.
그러니까요.
맞아요. 네. 네. 보존이 잘 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꼭 그쵸?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렇게 소개해 주셨고요. 1909년 10월 26일 있었던 뭐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였습니다. 그 역사의 현장으로 가봤는데 임정원 씨가 소개해 줄 두 번째 장소를 바로 또 출발하죠.
네. 네.
장부 출가 생불환. 장부가 집을 떠날 뜻을 세웠는데 어찌 다시 살아 돌아오리오.
임자훈이 뽑은 중국 속 항일 독립운동 장소 두 번째. 1932년 4월 29일 윤봉길 의사가 의거를 펼친 바로 그 장소. 상해 홍커우 공원.
윤봉길 의사가 의거를 펼친 장소가 상해였네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제가 말했던 그 앞에 말했던 그 장부 출가 생불환과 윤봉길 의사가 무슨 좀 연관이 있나요?
장부 출가 생불환. 사나이가 집을 나서면 뜻을 이루기 전까지는 살아 돌아오지 않는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윤봉길 의사가 이 편지를 남기고 이제 중국으로 향한 거죠. 그래서 조국을 위해서 싸우다가 이게 이제 실현이 되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겠다 이 의미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도시락 폭탄으로 굉장히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상해 의거인데 그렇다면 지금부터 윤봉길 의사가 1932년 4월 29일 상해에서 의거를 어떻게 펼치셨는지 그 발자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중국 상해에 도착한 윤봉길 의사. 그는 바로 김구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정말 마땅히 죽어야 할 곳, 의미 있게 죽어야 할 곳을 못 찾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리고 얼마 후
1932년 4월 29일 상해사변 전승 행사 겸 일왕의 생일 축하 기념식 홍코우 공원에서 개최.
이 소식을 접한 윤봉길 의사와 김구 선생은 거사를 계획하죠. 그리고 윤 의사는 빈 공터에서 매일 던지는 연습을 합니다. 드디어 1932년 4월 29일 아침 일찍 윤봉길 의사는 평소 존경하던 김구 선생과 아침 식사를 하는데요. 식사가 끝난 후 김구 선생으로부터 물통으로 위장된 폭탄 한 개와 도시락으로 위장한 폭탄 한 개를 받아들며 말합니다.
제 시계는 6원짜리고 선생님 것은 2원이니 바꿉시다. 이제 1시간 뒤면 시계는 필요 없으니까요.
후일 지하에서 만납시다.
윤봉길 의사는 자신의 시계를 김구 선생에게 건네줍니다. 그리고 상해 홍코우 공원으로 향하죠. 1932년 4월 29일 상해 거주 일본인 만명, 상해 침략 일본군 만명, 그 밖에 각국 사절, 각계 초청자 등 2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모인 홍코우 공원은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폭탄 두 개를 던질 여유가 없겠군. 아무래도 끈 있는 물통이 던지기 쉬우니 이것만 던지자.
오전 9시 30분경 기념식 일부가 시작돼 일제 침략군의 열병식이 펼쳐졌습니다. 이어서 11시 30분경 2부 행사인 축하식이 시작됐죠. 축하식 단상 위에 일본 군부 정계요인 7명이 모두 자리하자 일본 국가가 연주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소절을 부를 무렵
그래, 바로 지금이야!
오전 11시 50분경 윤봉길 의사는 어깨에 메고 있던 물통 폭탄의 덮개를 벗겨 가죽끈이 붙은 그대로 오른손에 쥐고 왼손으로 안전핀을 빼면서 앞사람을 해치고 전진해 중앙 단상 위로 힘껏 던졌습니다. 폭탄은 정확하게 단상 중앙에 떨어졌고 윤봉길 의사의 계획은 성공했습니다. 후에 이 소식을 들은 중국 국민당 장제스는 25 청년 윤봉길 의사의 홍코우 의거에 감동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他做到了100万 중국军队和4亿 중국人都没有做到的事. 중국 100만 대군과 4억 중국인이 못한 일을 조선 청년이 해냈다.
들으면서 네. 근데 심각하게 들으면서 좀 놀랐던 거는 네. 도시락이 아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물통이었네요.
그렇습니다. 두가 두 개를 준비했어요. 도시락 모양 폭탄 하나, 그다음에 물통 모양 폭탄 하나 이렇게 두 개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연습도 하고 현장에 갔죠.
두 개 다 던진 네. 건 아닌가 보죠.
그렇습니다. 우리 네. 그 내용에서도 나왔지만 지금 이거 두 개를 다 던질 여유가 없다고 이제 판단한 거죠. 의사께서 그리고 나서 아 그러면 끈이 있는 얘를 조금 더 정확하게 빠르게 던질 수 있겠다 해서. 그 물통 모양을 던진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도시락 폭탄으로 더 알고 있지만 실제 던진 거는 물통 폭탄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 두 가지 모두 거사를 위한 용이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 굉장히 성공적이었죠. 지금 여기 있는 그 7명이 단상 위로 올라갔다 굉장히 요직에 계신 사람들이잖아요. 있는 사람들인데 다 다치거나 아니면 사망하거나 이렇게 우리로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성공적이었던 네, 거사였죠.
윤봉길 의사의 의거가 일어난 장소 지금도 좀 보존되어 있나요?
보존되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먼저요. 네. 왜 도시락 모양으로 물통 모양으로 폭탄을 만들었는지 잠깐 설명드리면 이날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는 막 통제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이날은 모두 참여할 수 있게 했대요. 그 대신 위험하기 때문에 워낙에 이런 활동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대신 참가하는 모든 일반인들은 그 도시락과 물통만 허가한다. 아. 그래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도시락만 가지고 와 너네. 딴 거 가져오면 안 돼. 다 차단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지금 그 장소가 다 보존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그 내용에서 나왔지만 홍코우 공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지금은 루신 공원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이 루신 공원에 가면 길이는 이런 사당 매정이라고 이름이 붙어져 있어요. 네. 매정이 이제 그 호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윤봉길 의사의 삶과 의거전후의 상황을 생생하게 전하는 이런 곳이 있는데 제가 여기 갔다 왔는데 상해 임시정부도 있고 그다음에 전시관이 있는데 상해 임시정부는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가거든요. 그런데 네. 이 전시관은 많이 없어요. 그리고 공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한적하고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가서 공원도 거니실 뿐만 아니라 여기도 꼭 가셔서 좀 기일 수 있는 이런 시간 가지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근처 아까 말씀하셨던 상해임시정부 사무실 이야기 조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상해임시정부는 여러분이 워낙에 뭐 영화 밀정에도 나오고요, 아나키스트, 암살 굉장히 많은 영화에서 여러분이 익숙하게 이제 익숙해졌을 거예요. 그래서 많이 가보셨더라고요. 저도 가서 사진도 찍고 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임시정부가 중국에 있었는데 많이 옮겨 다녔어요. 워낙에 많이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상해 임시정부는 지금까지 남겨져 있고요. 그리고 가장 오랫동안 머물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요.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은 나라이다. 이렇게 명명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상해 임시정부가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예. 우리의 어찌 보면은 거기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정부가 시작이 됐다. 이렇게 또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곳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가보시면 좋은데 제가 직접 가보니까 실쿠먼이라고 해서 중국인들이 옛날부터 살고 있는 빨래도 걸려있고 이렇게 굉장히 좁은 골목을 들어가야 임시정부를 볼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좀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했겠죠? 그런 것도 있고 약간 조금 허름한 느낌이 들긴 해요.
저도 가봤는데 이거 좀 심하다 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래도 보존되어 조금해. 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하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니까.
그럼요. 그때 당시 그분들의 마음이 더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임정은 씨가 준비한 이야기를 두 개 연속으로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제 김군 씨 차례인데요. 네. 김군 씨도 이제 두 개 연속 해야 되는 자신 있으세요?
자신 있겠죠?
원래 참. 자신 있어야 되는데.
네, 자신 있어야 되는데. 네.
역시 분위기가 정말
누가 봐도 자신 없는 표정인데.
아니 그래도 자신 있게 하겠습니다.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요. 네, 그럼 네 노래 듣고 잠깐 쉬었다 와서요. 김군이 준비한 이야기 들어볼게요. 야자크가 부릅니다.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여러분은 지금 EBS FM 디아오 차이나 김군 임정은 씨와 랭킹 쇼 중국 속 항일 독립 운동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 이제 김군이 준비한 이야기 들어볼 차례인데요. 첫 번째 아이템 발표해 주시죠.
윤봉길 홍코우 공원 폭탄 투척 총책임자 김구 현상금 60만 원.
김군이 뽑은 중국 속 독립운동지역 넘버원. 김구 선생이 잠깐 머물렀던 피난처 자싱 가흥.
김구 선생이 현상 수배가 됐었네요. 그렇죠?
네, 네. 김구 선생은 윤봉길 의사의 1932년 폭탄 투척 거사 후 내가 바로 윤봉길 의사의 배우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당시의 금액으로 60만 원에 현상 수배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아마 200억 정도에
200억이요?
네.
와.
200억.
와.
현상 수배금이?
네.
이야.
그래서 이분은 네, 그 일본군과 또 현상금을 노린 사람들을 피해서 상하이를 떠나서 잠깐 중국의 물의 도시라고 부르는 곳이죠. 자싱이라는 곳으로 피난해 있었습니다. 피난처를 삼아서.
네.
그럼 이제 이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네네네. 한번 들려드릴게요. 일본 경찰과 현상금을 노린 사람들을 피해 상하이를 떠난 김구 선생이 피난처로 삼은 곳은 중국 저장성 북부 도시 자싱입니다. 자싱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곳은 아닌데요. 김구 선생은 왜 자싱을 피난처로 꼽았을까요?
我来帮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상하이 법과대학 총장인 주후청 때문이었는데요. 주후청의 도움으로 김구 선생은 주후청의 고향인 자싱으로 거취를 옮겼습니다.
누구냐 넌?
넌 광동 사람 장전치우요.
그리고 광동 출신의 중국인으로 과장해 몸을 숨기며 독립활동을 계속 이어나갔는데요. 자싱에 있으며 그는 주후청의 수양 아들인 전동성의 별채 메이완가 76호에 묵었어요.
징요 알로 2층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마룻바닥에 비상탈출구가 있어요.
2층 김구 선생의 침대 밑에 나무로 만든 비상탈출구가 있었는데요.
일본군 라이라! 일본군이에요! 어서 자리를 피하세요!
김구 선생은 일제히 수색을 피해 이곳 비상구를 이용해 1층으로 내려가 배를 이용해 호수로 피신했고 하얀 천이 걸려있으면 다시 돌아왔다고 해요. 하지만 일본 경찰의 감시가 짜신까지 달아붙자 김구 선생의 안전이 불안했던 주후청은 제안을 하나 합니다.
광저우 사람으로 행시하는 것만으로도 불안합니다. 중국인 여성과 부부로 위장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주후청은 김구 선생에게 평소 안면이 있던 21살 처녀 뱃사공을 소개하죠.
你好,我叫朱爱宝。 저는 주아이바오라고 해요.
그녀의 이름은 주아이바오. 그때부터 김구 선생은 주아이바오와 부부 행세를 하며 아예 선상 피난 생활을 합니다. 이 생활에 대해 김구 백범 일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은 남문 밖에 호숫가에서 자고 내일은 북문 밖에 운하 옆에서 잤다. 어쩌다 중국 경찰이 찾아오면 주아이바오가 응대했다.
훗날 김구 선생은 난징까지 동행했던 주아이바오를 고향으로 돌려보냈는데요. 그는 그때의 마음을 백범 일지에 이렇게 담았습니다.
두고두고 후회되는 것은 그때 그녀에게 여비로 겨우 백위안을 준 일이다. 그녀는 근 5년 동안 나를 광저우 사람인 줄 알고 섬겨왔고 나를 보살핀 공로가 적지 않았다. 당시 나는 다시 만날 기약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노자 외의 돈을 넉넉하게 주지 못한 것을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드라마에 보면은 그 짜싱이란 도시 좀 우리에게는 생소한데 이곳은 어떤 곳이에요?
짜싱이란 곳은 중국에서 물의 도시로 유명합니다. 혹시 전에 우리 니아오 차이나를 하면서 제가 우리 정은 누나랑 그 여행편을 한 적이 있잖아요.
네네.
여행지. 네. 거기에서 우전을 제가 소개했던 걸 생각나나요? 짜싱이 일부분이 바로 우전이에요.
아, 네, 그래서 붙어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 우전이란 곳이 짜싱시에 속해 있는 곳이에요. 아~ 네, 그래서 그만큼 우전도 유명하고 그리고 짜싱이란 곳은 물로 유명한 그 물의 도시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배가 없으면 절대 다닐 수가 없는
맞아요.
곳이네요.
네, 그래서 길의 이름도 물과 호수와 연관된 이름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김구 선생님이 피신해 있은 곳은 메이완지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메이는 매화할 때 메이고요. 완 그러면 호수의 이름으로 보통 많이 쓰이는 그 물수변자가 붙어있는 그 글자예요. 그래서 메이완지에 76호에 피신해 있었다고 합니다.
김구 선생님이 역사 속의 인물이잖아요.
네네.
근데 저한테는 너무 친근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고등학교 때 별명이 김구였거든요. 그래서 네.
왜요?
비슷한 그 안경테를 항상 쓰고 다녀가지고
아~ 아, 네.
제 별명이어가지고 저한테는 정말로 친근한 분이시거든요.
아, 네.
근데 또 이렇게 또 나라를 위해서 또 이리저리 또 피난하시면서 독립을 위해서 싸우신 김구 선생님 자랑스럽습니다.
네, 이렇게
저도 생소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제 이름을 들을 때마다
김군.
네, 맞아요.
김군.
두 분 참.
네. 네. 뭔가 좀 약간 공통 분모가 있었네요.
네. 네. 살짝 묻어가기.
그럼 지하시행에서 김구 선생님이 머문 그곳이 정확하게 주소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그럼 메이완지에 76호.
네, 우리도 한번 가볼 수 있나요? 일반인도?
맞아요. 네. 근데 이게 그렇게 아주 뭐 경복궁이거나 무슨 황궁처럼 이렇게 뻥 뚫려 있는 곳이 있는 게 아니고 조금 골목에 이렇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호수 옆에 있는 공원 같은 골목에 있는데 그곳에 가려면 보통 길로 걸어가기보다는 찾기가 어려우니까 택시를 타고 가는 게 아마 짜싱역에서
주소가 있으니까 내비치면 네. 되지 않아요?
맞아요. 그리고 네, 요즘 구글 뭐 이런 맵 지도가 있잖아요. 잘 나와요. 제가 중국에 갔을 때도 생소한 곳에 여행을 할 때 구글 지도를 치면 이렇게 딱 치면 바로 나와요.
주소가 안 바뀌고 메이완제 76호예요?
맞아요. 네. 지금 이름으로 메이완제 76호.
아, 이렇게 지금 이름으로?
네,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소개해드린 거고요. 그리고 가보면 그 이곳에 도착을 하면 바로 한눈에 확 띄어서 보일 수가 있어요. 동상도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김구 선생의 동상도 있고 거기에 또 1층을 보면 접견실로 되어 있고 2층으로 올라가면 식당과 침실이 있어요. 그리고 더욱 여러분들이 꼭 가서 보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 2층으로 올라가면 침실이 있잖아요. 예. 그때 아까 그 우리 공투에서도 봤듯이 침대 밑에 그 탈출하는 비상 탈출구가 있었어요.
이거 궁금해요.
네. 네. 근데 그걸 지금 잘 보여주기 위해서 원래는 침대 밑에 침대에 가려져 있는데 침대를 이렇게 옮겨서 예, 그 탈출구가 보이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로 딱 내려오면 바로 호수 위에 있는 배가 묶여 있는 곳으로 통해서 1층으로 통해서 그 배를 타고 피신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야,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맞아요.
그 침대 탁 치우면은 내려갈 수 있는.
맞아요. 드르륵 슉 이거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볼 수 있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직접 거기로 가면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도 아직도 그 집 밑에 내려와서 뒤편에 있는 호수에 묶여 있는 배가 아직도 있어요. 예, 그때 그 상황을 기리기 위해서 남겨두고 있던.
지금에서야 저희가 사실 이렇게 흥미진진하게 얘기하지만 그때는 얼마나 급박했겠어요.
그렇죠. 예, 막 피가 마르고 막 그 피신을 해야 되는 상황에 부딪히게 된다면 또 막 너무 긴장하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그 네.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 정말.
그리고 5년 동안 부부 행사를 했다는
오, 진짜.
게 아, 너무 놀라웠어요.
네. 그리고 네. 100원밖에 못 줬다는 거.
자, 중간에 또 중국어 몇 마디가 들렸는데 네. 간단하게 하나만 알려주세요.
네, 그 가운데서도 워 라이 빵니 이런 말이 있었죠. 빵 할 때는 돕다, 방조할 때 방에 해당하는 글자고요. 그래서 제가 나서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워 라이 빵니.
네.
워라이팡니.
네, 이렇게 해서 한마디까지 배워봤고요. 이제 김군이 준비한 마지막 이야기 들어볼 차례죠. 지금 공개해주세요.
대한 독립 만세! 대한 독립 만세!
김군이 뽑은 중국석 두립인동 디쥬 넘버 2. 마지막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었던 곳 총칭.
그런데 대한민국 그 임시정부 청사는 그 네. 상하이에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상하이도 있고요. 그리고 계속되는 일본 정부의 감시와 탄압으로 인해서 상하이뿐만 아니라 항저우, 진장, 장사, 광저우, 려우저우, 시장, 정칭 이렇게 여러 곳으로 옮겨 다녔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제일 마지막 임시정부가 있었던 곳, 그러니까 광복되기 직전까지 바로 있었던 정칭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게요.
아, 마지막에는 정칭에 있었다라는 네. 건데요. 예, 그럼 얘기 좀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영화 암살에서 조승우 씨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 밀양 사람 김원봉이요.
김원봉, 광복군 부사령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무위원, 군무부장을 지낸 독립운동가입니다. 그가 김구 선생님과 마지막으로 조선의 독립을 위해 힘썼던 장소가 바로 중국 총칭인데요. 지금부터 그 시절 총칭에서의 그의 하루를 쫓아가 볼까요? 다포 단정街, 다포 단정가 172호. 지금은 과일 가게가 되어버렸지만 이곳은 1940년대 김원봉 선생이 머무른 곳입니다. 그가 1942년 임시정부에 참여하자 김원봉 선생은 광복군 부사령관에 취임합니다. 그리고 그는 종칭시 련화池 38호에 있는 길고 긴 계단을 자주 오르내렸는데요. 그가 이곳을 자주 찾은 이유, 바로 긴 계단 끝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곳에서 김구를 비롯해 여러 독립운동가와 독립을 위해 힘을 모았던 김원봉 선생은 방송에도 참여했었는데요. 중국 종칭시 위중구 중산루에 있는 옛 충칭 방송국에서였습니다.
드디어 충칭에서 한국 광복군이 창설됩니다. 여러분 많이 지원해 주세요. 일제의 폐망이 곧 다가옵니다. 우리 모두 힘냅시다.
한국 광복군 창설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지원했는데요. 창설 당시 30명에 불과했던 한국 광복군은 점차 늘어나서 1945년 8월에는 700여 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945년 8월 15일
대한독립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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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복을 맞은 기쁨의 함성 소리가 온 거리를 가득 메웁니다. 그리고 몇 달 후인 1945년 11월 1일 중국 충칭시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돌계단. 조국의 광복을 위해 이역 만리에서 대장정을 펼쳤던 독립투사들이 고국으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으로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사진을 찍으면서도 김원봉 선생과 김구 선생의 얼굴엔 웃음기가 없었는데요. 바로 이런 마음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안중근, 윤봉길, 그리고 수많은 형제들 너무 많이 죽었어요. 사람들한테서 잊혀지겠지요. 미안합니다.
아니, 내가 오히려 미안해. 내가 미안해. 내가 미안합니다.
아, 마음이 굉장히
뭉클했죠.
네, 뭉클하고 야, 이 광복절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되새기게끔 하는 어떤 그런 드라마였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아, 순간적으로 아까 만세할 때 다들 눈물이
네. 소름이 쫙 돋았어요.
네, 네. 김부는 중국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게 그 2차 세계 대전 당시에 그 한국도 그랬겠지만 중국도 그때 당시에 네,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네. 네, 그런 맞아요. 안 좋은 시기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 잘 더 헤아릴 수 있었던 게 저도 그 중국인으로서의 그런 생각이 오버랩되면서 이렇게 그 그림이 딱 눈에 네, 네,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나눌 때마다 중국인들이 많이 그래요. 그래도 한국인들이 대신 뭔가 해주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거든요. 네. 중국 이 정칭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더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네. 이제? 일단 종칭이란 곳은 현재 중국에서 4대 직할시 중에 하나죠. 자, 베이징, 수도인 베이징, 상하이, 그 다음에 또 텐진,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종칭이란 곳인데요. 엄청 큰 도시예요. 네, 그래서 중국인들의 또 지금에 이르러서는 그 직할시 큰 도시이긴 하지만 옛날에는 또 종칭 대공습이라는 사건 때문에 그 2차 세계대전 때 중일대전을 하면서 중일전쟁을 하면서 여러 차례에 거쳐서 그러니까 총 그 수량을 살펴보면 218회예요. 네, 그 218회에 거쳐서 충칭이라는 곳에만 공습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1만여 가옥들과 시가지들이 대다수가 파괴가 되었던 곳이어서
그때 당시 만 명과 1만여 가옥이면요 엄청난 겁니다.
그렇죠.
네, 지금이랑 비교할 게 안 되죠. 네. 네. 자, 충칭에서 또 가봐야 할 곳. 네. 마지막으로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네.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충칭시 안에 있고요. 네, 충칭시에 있고 가장 중요한 건 또 이곳에서 대한민국 독립군이 활동을 가장 활발하게 했다고 해요. 광복 직전까지였으니까. 그래서 1940년 4월부터 1945년까지 4년 거의 5년 동안 근 5년 동안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가 있었던 곳이었고요. 정확한 주소를 봤을 때는 이곳이 쨔오장거라는 역 쪽에 있어요. 네, 충칭에 있는 그 지하철이 있거든요. 지하철 1호선에 있는 쨔오장거라는 역 쪽에 있는데 1번 출구로 해서 나오면요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쇼핑몰이 있는 곳을 끼고 돌아서 쭉 가다 보면요 한 10분 정도 걸으면 바로 나와요. 근데 찾기가 조금 역시 또 이렇게 대로변에 있는 게 아니고 골목 안쪽에 있다 보니까 택시를 타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만 나는 중국에 뭔가 이렇게 그 지역의 그 정취를 느끼고 싶다 하면 그 쨔오장거라는 출구에서 1번 출구로 나와서 오른쪽에 있는 그 쇼핑몰 청사를 끼고 돌아서 앞으로 쭉 계속 걷다 보면 한 10분 정도 걸으면 대한민국 임시청사가 보일 거예요. 네, 그래서 임시청사가 있었던 곳이라는 팻말도 보이기 때문에 바로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걸어가보고 싶네요. 네, 그려지네요. 설명 너무 잘해주셨어요.
그리고 개방 시간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게요. 네. 어, 월요일마다 쉬는 시간이고요. 쉬는 날이고요. 그래서 월요일, 네. 휴일이고요. 월요일에 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다 괜찮겠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개방하는 시간은 9시 반에서 그리고 오후 4시 30분까지라고 해요. 근데 4시 30분 이후에는 입장이 안 돼요. 들어가셨던 분들은 다시 나올 수는 있지만 4시 30분 뒤에 간다면 입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4시쯤 네. 들어가는 게
우리나라도 그런데 어디 가든
아무래도 네. 그렇죠. 나올 시간까지 고려를 해서 그렇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두 분이 가져온 이야기 모두 마쳤는데요. 오늘 두 분의 내용 정리를 좀 해드리면요. 먼저 임정은 씨는 안중근 의사가 의거를 펼친 하얼빈과 그리고 윤봉길 의사가 의거를 펼친 상해 헝커우 공원 소개해 주셨고요. 그리고 김구는 저희가 좀 알지 못했던 곳 김구 선생이 잠시 머물렀던 피난처 지하시인 가흥 그리고 마지막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던 곳 종칭 충칭 소개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오늘의 우승자는 누구일지 제가 한번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우승자는요? 뽑지 않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승자를 가릴 수 없는 주제였고요. 네. 모두 소개해 주신 네 군데 다 역사적인 곳이고 또 항일운동의 성지로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은 꼭 가봐야 할 곳이어서 오늘은 맞아요. 뽑지 않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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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저도
이게 정말 훈훈하죠.
그럼요. 네. 네.
저도 원래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작가님도 대본에 이렇게 써주셨어요. 이건 정말 통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아, 이거 대본 없어도 저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네.
네. 아무튼 그래서 훈훈하게 됐습니다. 한번 마무리하도록
그럼요.
하겠습니다.
그럼요. 서로 공감하는 분위기로. 방송하면서 사실 내내 이렇게 나라 잃은 아픔 함께 느껴보는 그런 기회가 있었던 것 같고요. 광복의 중요성 다시 한번 크게 느꼈던 시간이었습니다.
두 분 어떠셨어요? 오늘 이렇게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가 한국에 온 지 지금 한 7년 차가 되어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7년이 되어가면서 그런 말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거의 너는 이제는 반 이상은 한국인인 것 같다. 정말 한국이랑 비슷하고 그리고 다른 점을 잘 못 느끼겠다 그랬는데 또 오늘 이런 계기를 한 번 더 통해서 반 이상이 아니라 한 4분의 3 정도? 그래서 한국의 마음을 또 더 가까이 다가왔고 한국인의 마음을 더 이해를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임정원 씨는요?
굉장히 이 관련 내용이 영화로도 많이 또 접할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때마다 네. 굉장히 울컥하고 준비하면서도 저는 계속 울컥울컥 했거든요. 너무 감사하고 잊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네요.
네, 오늘 또 끝까지 함께해 주신 우리 만중 씨, 이베스성우 만중 씨는 어떠셨나요?
아, 너무 감동적인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
저희는 목소리 들을 때마다 네. 목소리가 감동이야 진짜.
진짜 역사 속의 인물인 것 같아요. 네.
생동감을 더 해주시는 맞아요. 그런 분이셨어요. 네.
세 분 다 수고 너무 많으셨고요. 우린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
가자 짜이지엔.
짜이지엔.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네 계속해서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루이 암스트롱이 부릅니다. What a Wonderful World.
메모리 오브 니아오 차이나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하루 한 시간 너의 품을 기억한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위로, 열정, 그리움 떨어져 있어도 좋은 기억은 절대 지워지지 않는다. 난 널 마음으로 기억해 니아오 차이나.
에스FM
디아오 차이나에서 드리는 오늘의 선물 소개해 드릴게요. 합리적 커피 생활 제한 1kg 커피에서 드립백 원두 세트,
아로마 전문 쇼핑몰 맑을담에서 아로마 선물 세트,
애플트리 김약산에서 눈 영양제,
비타민 하우스에서 맛있는 트러블 종합 비타민,
원료육이 건강한 다양오리에서 오리 스테이크,
EBS 랑에서 중국어 수강권,
대한민국 넘버원 닭갈비 육안의 닭갈비에서 육안의 외식 상품권,
맛있는 중국어 JRC 중국어 학원에서 어린이 교재,
더 스칼라피에서 탈모 방지 샴푸,
세계로 뻗어나가는 유니버셜 뮤직에서 중국 아티스트 앨범 세트,
참조화 식품에서 복근 오가피차,
MO 시네마에서 영화 관람권,
포나이스에서 남성용 올인원 스킨케어 화장품,
가장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 쏜더 매거진에서 잡지를 드립니다. 차이나는 선물 받고
오늘도 행복하세요.
네, 오늘 오프닝에서 니아오 차이나 시작하면서 나 지금 니아오 차이나 듣고 있다 인증 문자 또는 인증 사진 부탁드렸는데요. 선물 당첨자는 홈페이지 당첨자 게시판에 올려놓겠습니다.
검색창에요 니아오 차이나 입력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아주 쉽게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오셔서 당첨자 확인도 하시고요. 다시 듣기도 무료로 이용해 보세요.
네, 오늘 끝곡으로 듀스가 부르는 여름 안에서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니아오 차이나 DJ 박희순
이승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지하요. 지하요.